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야곱의 믿음을 논하면서 하필 야곱의 믿음을 설명할 많은 사건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축복한 사건으로 야곱의 믿음을 대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추적하려고 하는 야곱의 믿음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왜 성경이 하필 야곱으로 하여금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야곱이 가졌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추적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겁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약탈자고 강도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나려고 그 쌍둥이 형인 에서와 복중에서 싸우다가 먼저 나올 수 없게 되자 그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그런 사람이고 그 형이 가졌던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우리 한문에 쓴 대로 호시침침 노리다가 그 침침이 맞대요. 탐탐이 아니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드디어 어느 날 형이 배고파 있을 때 팥죽에 그 장자권을 또 샀죠. 형 대신에 속이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또 외삼촌 집에 피난 가서는 또 재주를 부려서 온갖 재주를 부려서 그 재산을 드리고 부인도 넷이나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말하자면 야곱은 자신을 의지한 자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또 비열한 자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남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기어코 다 획득해낸 사람이죠. 어찌 보면 의지의 사람이고 또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좋은 뜻이 아니고 매우 나쁜 뜻입니다만은. 근데 이 야곱이 지금 죽을 때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복을 빌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야곱이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 어디에 감춰놓은 부동산이 있는데 첫째가 가져라. 내 어디 감춰놓은 주식이 있는데 둘째가 가져라. 이러질 않고 자기가 가진 걸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더라 말이죠. 야곱이 누군데? 강도고 약탈자고 자기 손을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있고 자기가 만든 것을 나눠주고 자기 같이 살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지 않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가지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면으로부터 지금 이 죽을 때 축복하는 이 신앙의 아주 고급한 수준에 서 있는 모습 과의 그 비교는 그 우리한테 그 말하자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교활하고 비열한 자기를 믿고 살던 야곱이 이 말년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뽕 나루토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보십시오. 이를 계기로 해서 말하자면 야곱은 그 믿음의 한 위인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애서를 만나기 위하여 그 준비하는 과정에 그 만나기 전날 약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입니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습니다. 이 유명한 사건에서 말하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사건에서 그 전환의 가장 중요한 계기를 환도뼈가 위골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도뼈가 정확히 어디냐 그러면 그 다들 그 말을 못합니다. 환도뼈가 어딘지 넓적다리뼈라 그러기도 하고 엉치뼈라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없습니다. 환도뼈는 일종의 엉치뼈일 수도 있고 넓적다리뼈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남자의 생식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고환을 차버린 겁니다. 코안이 터진 겁니다. 약간 그 내용이 진지해졌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접니다. 이 환도뼈 사건은 의외로 성경에 몇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가시면 여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옵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을 때 그 종을 며느리를 간택하러 보내면서 그 환도뼈 밑에 손을 넣으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창세기 47장에 가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킬 때도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그 남자가 그 생식 능력을 잃는 사건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약복 나루토에서. 근데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야곱은 자기를 의지하고 산 사람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산 사람인데 이 이제 이게 완곡한 표현대로 환도뼈가 위골됨으로써 어떤 처지에 빠지느냐 하면 더 이상 생명을 잊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낳을 수 없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건 힘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혈족이 많을수록 힘을 쓰던 사회였으니까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건 치명적으로 그가 이제 죽은 자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나 마찬가지가 됐다는 거 들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이 바로 죽은 자와 방불할 때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낳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이 환도뼈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깨달은 것은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자리에 온 것입니다. 무슨 생식에 있어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로서 그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복을 빌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좀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야뽕 나루터 사건에서 이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었다라는 표현을 보시죠. 그래서 절어서 어떻게 했을 겁니까? 집행이를 짚고 다녔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에 돌아보시면 바로 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그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겁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원래는 뭘 의지했던 사람인데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는 말하자면 강도라고요. 그는 사기꾼이요 강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얻어냈던 사람입니다. 그 손에 총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이제 그 손에 뭘 들었어요? 지팡이를 든 겁니다. 그는 자기 몸도 하나 자기가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야곱의 믿음에서 추출해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자기 유산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비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들을 부탁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말하죠. 믿음의 한 정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상한 것, 우리 아브라함이 그 종을 환도뼈에 손을 넣어 맹세시킨 것이나 야곱이 요셉에게 그 맹세를 받아낼 때 환도뼈에 손을 넣게 한 것은 다 내 힘을 의지하여 내가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 그의 죽을 때 자손들에게 축복한 장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자손들에게 축복하여 축복이란 자기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것 아닙니까? 복을 비는 이 장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그 본질에서 그 핵심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8장에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해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누구를 축복하는 장면이냐면요 요셉을 위해 축복한다 되어 있지만 앞뒤 구절을 나중에 보시면 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의 손주죠. 지금 손자 둘을 축복하는데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러분 구약에서 즐겨 보시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 야곱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만 계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의를 지키고 그 의지를 가지고 지조를 지킨 하나님인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강조되는 식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못난 자, 생각이 없는 자를 불러서 그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줬다.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고 생각이 없었지만 내가 저들을 붙잡고 간섭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고야 말았다. 쪽이 더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좋다 이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가 고프다 이거죠. 이러시면 안 돼요. 주일날 올 때 뇌를 놓고 오시면 안 돼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 그냥. 응? 소리만 안 하지 고개만 끄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불러 복되게 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의 간섭과 성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 야곱이 믿은 하나님, 이쪽 이들의 어떤 그 성실함이 강조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들이 항복한 하나님이죠, 물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손자들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속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죠, 지금. 그 축복이. 좋아요. 내가 참는 게 낫지. 49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49장에 가시면 22절 요셉을 위한 그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야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복을 비는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게 26절이에요.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 이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지금? 너는 요셉입니다. 그럼 네 아비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이죠. 내 부여자는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야곱이 뭐라 그러는 셈이냐 하면 내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누가 나아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낫죠. 그래서 이름이 넉자잖아요. 유명한 사람은 이름이 길어요. 야곱은 두자고. 별표를 해도 아브라함은 별이 네 개고 야곱은 둘밖에 안 돼. 근데 뭐라 그런다고요? 내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복을 비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복을 비는 사람의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줄 분의 실력에 좌우되는 거죠. 그 복을 베푸는 이 하나님은 복을 비는 사람에게 조건을 구하는 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복을 주시잖아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앞섰죠. 왜요? 자기가 더 속썩였으니까. 자기가 더 못나게 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 적다는 뜻은 아니지만 야곱 쪽에서 보자면 야곱이 받은 은혜가 더 크죠. 왜요? 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그 인격적으로 못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잘못한 거 때문에 무슨 뭐 저기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뭐 누이라고 목숨 관계니까 한번 그렇게 거짓말을 한 정도라면 야곱은 뭐 거짓말의 일생이었죠. 그는 뭐 교활하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천국 가서 야곱을 피해 다녀야 돼요 제가. 사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따라 베푸시더라 말이죠. 그 복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야뽕나루토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되고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빼앗기고 나서. 능력을 빼앗겼으면 누가 돌아보겠어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은 어떻죠? 우리가 뭔가 신을 위해서 하나 할 것을 내놔야 신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잖아요. 우리가 기껏 하나님에게 복을 요구하는 건 뭐죠? 나도 하나 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를 부풀려서 10개 되게 해주십시오. 기껏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거라고요. 근데 야곱이 깨달은 건 뭐죠? 우리가 복받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근거로 하여서 주시더라 이거죠. 바로 이 믿음은 어디서 우리가 들은 믿음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허락하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로 그 맥을 같이 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더라 말이죠. 어떻게요? 로마서 4장에 와보세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 설명이.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그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것을 꼭 없는 물건을 만드는 걸로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유와 조건과 원인 없이 결과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복받을 조건이 없는데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복을 줘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더라 말이죠. 이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근데 로마서 4장은 누구 믿음 얘기하는 거였죠?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나 야곱이 가진 믿음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다 뭐냐면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말하자면 믿음의 영웅들에 있어서 저들이 가진 믿음이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성실함과 신념과 의지를 관철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야곱이 가진 믿음의 핵심.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실하냐가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 보상으로 뭐가 오고 그가 신실하지 않으면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데 믿음의 핵심이 있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고 그걸 안 믿으면 안 해주고라는 조건적 믿음이 아니죠. 알아들어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의 꼴대로 갚지 않으시는 꼴값대로 갚지 않는 우리의 못난 대로 우리같이 승질대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의 그런 사랑과 긍휼의 대상, 그 관계가 된 것. 뭐라 그래? 이걸 믿음으로 라고 자꾸 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인용을 하면 우린 뭐가 돼요? 신념과 의지의 사나이가 될 뿐이에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길 거야. 알아야 섬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말이죠. 믿음은.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의 항복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깊은 란 말이에요. 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할 때, 그것은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항복이 어디서 나오죠? 그의 전 평생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진수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극적이라 그러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지금도 그렇겠죠. 시험 보러 가는 아침에, 입학 시험 보러 가는 아침에 마지막으로 참고서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아, 그 문제가 딱 나왔다. 이 극적이죠. 그래서 나 그 문제를 풀었다, 이게. 그거랑 늘, 그죠?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극적일 거 없이 문제가 나왔길래 그냥 풀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런 드라마가 없죠. 감동도 없고. 그러나 풀었다고요. 알아들어요? 이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그 문제가 나와서, 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푸는데 잘 안 풀리는데 시간이 없어. 야, 빨리 가야지. 너 시험에 늦겠다. 그래서 다 풀어보고 갈래다. 에이, 이 문제가 꼭 나올 리는 없지. 그리고 갔더니 그 문제가 마침 나와서 못 풀었다. 암만 극적인 게 내용은 아니잖아요. 극적으로 못 풀었잖아. 우린 자꾸 이 드라마에 말려들어요. 야뽕나루. 백살에 얻은 이삭. 이게 아니라 무엇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배우죠? 전 생애에 걸쳐서 배웁니다. 사람은 보양 먹고 크지 않아요? 밥 먹고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할 때, 어느 날 뭐 40일을 작정하고 금식기도 해서, 뭐 일주일을 작정하고 철야를 해서, 한 달을 작정하고 성경을 독파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점점 세상이 싫고 세상하고 안 맞아요. 어떤 부분에선 할 수 없이 세상 방법을 쓸고 사는 것이 있지만 안 만져요. 그죠?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시치미를 땜으로써 저만 그렇게 살고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린 아무 갈등 없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거죠, 지금. 좋아요. 여러분이 오리발을 내시면 나는 공룡의 발을 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무슨 사건과 기억할 만한 뭐가 없는데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집니다. 그 참 이상한 거예요. 꺼내놓을 어떤 사건이 없습니다. 꺼내놓을 어떤 업적이 없습니다. 무슨 자랑할 드라마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세상과 멀어지고 이상하게 본인의 신앙양심이 자꾸 맑아집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자그마한 범죄에도 놀라고, 그리고 자꾸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결국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맞아. 이 결론이 자주 여러분을 흔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믿음이 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속느냐? 믿음이 크면 무슨 어떤 보란듯한 일을 해놔야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교사를 10명을 후원하고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빠짐없이 매일 성경을 몇 장 읽고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점점 즐거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점점 세상이 멀어지고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은 이런 믿음들, 야곱이 드디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이 믿음에 여러분은 인도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여러분을 거룩히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하루하루의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날 문득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야뽕 나루토 사건을 갖지 마시고 100살에 이상 낳는 사건 같은 것 겪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셔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도달하게 하시고야 말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이 믿음의 소위 영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인생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지키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나이다.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귀를 모으고 중심을 바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크고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